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라크 팔루자를 순위파 무장단체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공세를 가는 가운데 민간인 사상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팔루자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며 민간인들이 전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는 ISIL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1일 팔루자에서 625가구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현재 성인 남성과 12살 이상 소년 500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에서 7일이 걸리는 이 조사는 ISIL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 여행 경보를 31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며 유럽에서 주요 행사나 관광지, 식당, 상업지역, 교통수단을 목표로 한 테러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여름 기간에 유럽의 관광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장소를 겨냥한 테러 공격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0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7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자전거 경주 대회 투르드 프랑스, 7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미국 전략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30일 원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며 전략사령부는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미국 북미우주방어사령부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략사령부, 북미 우주방어사령부, 미 태평양사령부 등 관련 사령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내 한국, 일본 동맹국들과 안보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고 28일에도 두 발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전미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7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2,310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수십 명만 더 추가하면 과반을 채워 후보로 지명됩니다. 반면 샌더스 의원은 지금까지 1,54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민주당 경선을 벌이는 주는 캘리포니아 외에도 뉴저지, 몬타나,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주가 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뉴저지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번 주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캘리포니아로 향해서 5일간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0일 밤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인 SPA통신은 이날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어떠한 인명피해도 주지 않은 채 공중에서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격추된 것은 5월에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은 성명에서 이 같은 공격은 지난 4월 유엔 중재로 쿠웨이트에서 합의된 정전협정을 재검토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수도 사나를 장악한 뒤 하디 대통령 정부와 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최대 항공사인 라탐사가 경제난을 겪는 베네수엘라행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탐항공은 성명에서 카라카스행 노선을 무기한 중단한다며 우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카라카스 노선이 며칠 내로 중단되고 리마와 산티아고발 다른 항공편들도 7월 중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 국가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고위 인사가 중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 일행이 31일 오전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 부위원장 일행은 오전 10시 20분쯤 서우두공항 기빈실을 빠져나와 중국과 주중 북한 대사관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 10여 대와 소형 버스 등에 나눠 타고 베이징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무장경찰과 순찰 차량을 배치해 리 부위원장 일행을 경호했습니다. 중국은 통상 북한 고위 인사가 외국을 방문하기 위해 베이징을 거쳐갈 때는 이 같은 의전을 하지 않는 만큼 리 부위원장 일행은 상당한 자격을 갖고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방중 대표단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일행은 베이징 시내 다오이타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인 리 부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에 따라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질 대화 내용이나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리 부위원장의 베이징 방문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의 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데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 관계 관련해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양측의 공식 발표가 없는 현 시점에서 리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정부가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유엔의 고강도 북한 제재 이후 고립화의 길로 가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절박한 시도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중국도 북한의 사정을 봐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리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날 새벽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 부위원장 일행이 대표단을 이끌고 사흘 일정으로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31일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북한 대표단 단장인 리 부위원장이 이달 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무국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회에 임명됐고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직도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사령탑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 만큼 이번 방중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첫 방중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리 부위원장의 북한 권력 측내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중국 방문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김재일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 역할을 맡아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최근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강석주 전 국제담당 비서의 뒤를 이어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북한 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일 사망한 강 전 당비서의 장례위원 명단에서는 권력서열 6위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 부위원장이 김재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리 부위원장의 북한 권력 내부의 위상으로 볼 때 특사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교수는 리 부위원장의 행보가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 대회로 대내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외 관계를 풀자는 것이고 지금 제재 압박 속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혈맹인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리 부위원장의 이런 방문 취지를 놓고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김재일 위원장에게 노동당 위원장 추대에 대한 축전을 보냈고 30일엔 김재일 위원장이 북한의 소백수 남자 농구팀과 중국 올림픽 남자 농구팀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며 북중 간 친선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리 부위원장이 방중 기간 중 핵 문제와 육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핵심 현안들을 깊이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일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리 부위원장의 방문이 김재일 위원장의 방중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리 부위원장이 김재일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방중했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북중관계 개선 등 분위기를 만들어 미국 대선 이전 김재일 위원장의 방중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북중정상회담이 중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 부위원장의 방중 때 이 문제가 바로 결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가 북중정상회담으로의 진전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중국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건은 결국은 중국이 북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명분은 북한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6일에서 7일 베이징에서 제8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를 갖는 만큼 리 부위원장의 방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미중 간에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라며 북한과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북과 관련해 북중 관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 일정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발표를 주목해달라며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실패죠.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기종을 알 수 없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상황을 추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전하교 공보실장의 3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실패로 추정하고 있고요. 상황은 좀 더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 공보실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지난 3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발사 시도 하루 전인 30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하면서 미한 군당국은 발사 동향을 집중 감시해왔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는 물론 태평양 괌의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힙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최초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리수용의 방중에 맞춰 급하게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며 먼저 핵탄두 폭발 시험을 성공시킨 뒤 중국 측에 핵무기 유예 카드를 쓰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연속 실패에 이어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발사를 시도한 데에는 이번 무수단 미사일을 이용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수단만 그냥 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굳이 이렇게 무수단을 또 쏠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리수영이가 오늘 또 갔잖아요. 리수영이가 가는 아침에 느닷없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이 쏘는 미사일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발사라는 거죠.
김 교수는 이번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실패는 무수단 미사일의 본질적 오류라기보단 이 실험을 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라며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이고르 모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모글로프 차관은 러시아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러시아가 북한의 이번 발사 시도를 또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 북한의 잇따른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모글로프 차관의 이번 발언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에 대한 입장 변화를 의미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력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오늘 발사했다는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대한민국 합참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R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략 한 3,000km에서 4,000km 정도 비행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수단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무수단 미사일은 2007년에 북한이 이제 이 작전 배치를 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미사일과 달리 이 미사일은 배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 우리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4월 15일과 4월 28일 세 발을 발사했는데 잇따라 실패를 했습니다.
네.
아마 그동안 그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이걸 발사를 했지만 일단은 실패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거리가 한 3,4,000km가 되기 때문에 주일 미군은 물론이고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한 그런 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되는 미군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볼 수 있고, 또 이 미사일에는 핵탄두까지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 대비해야 할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을 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그 보는 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예, 일단 이제 정부 당국에서 보기에는 강원도 원산 지역에 이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를 갖다 놓고
네.
거기서 사격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동안 지난 4월 달에 3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이가 어쨌든 지난번 그 3차례의 실패로 김정은의 체면이 많이 구겨졌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무리한 시도가 이번에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추정의 근거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발사 직후에 바로 폭발을 하거나 추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거듭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동식 발사대에서 처음으로 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발사대에서는 떠났지만 자세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단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세 차례의 무리한 발사 이후에 충분한 원인 분석과 보완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아마도 김정은에게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좀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안 된 상태에서
네.
무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시도한 것이 이딴 실패가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집착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이 됐지만 무수단은 단 한 번도 발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세 번이나 발사를 했고
네.
발사를 실패를 했고요. 어쨌든 이것이 성능이 입증이 돼야 자기들이 미국을 향한 또는 일본이나 대한민국을 향한 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의도로 어쨌든 이것이 성공할 때까지는 계속 반복된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무수단 미사일이 언젠가 그 발사에 성공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에는 어떤 위협이 될까요?
일단 한반도의 유사시에 이미 기계획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 일본이라든지 주일 미군이라든지 또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이 미사일을 가지고 사전에 차단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무수단 미사일의 성공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에 선제 타격이라든지 또는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 이후에 남측의 대화 공세를 펼쳐온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미사일을 또 발사한 것은 다시 그러면 도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두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가지는 김정은이가 어쨌든 기회가 될 때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라 그랬고 또 당 결정서에서도 이미 핵을 질량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이 시험 발사를 해야 될 그런 군사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군사회담을 제의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단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라라고 사실상 거부한 셈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제의한 이 군사회담을 거부할 경우 이렇게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 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이 회담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압력 수단으로 시도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네.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분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올해 초 발생한 전자인증서 해킹 사건을 수사해온 한국 검찰이 북한 해킹 조직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1월쯤 금융보안 전문업체인 한 회사의 전산 서버를 해킹한 뒤에 내부 자료를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이 악성 프로그램은 한국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등 11개 정부기관 컴퓨터 19대에 유포됐습니다. 한국 검찰은 북한의 해킹 조직이 전자인증서의 공신력을 악용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시키고 주요 전산망 마비 등 사회 혼란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곡물 생산이 부진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장마당으로 불리는 시장 기능이 활성화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민간연구단체인 GSNJ에 따르면 북한은 올 들어 4월까지 2,363톤, 금액으론 120만 7천 달러어치 곡물을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9,087톤이었습니다. GSNJ 북한 동북아 연구원 원장인 권태진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심각한 가뭄 때문에 가을 작황이 부진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주민들에 대한 곡물 배급량이 줄었는데도 이처럼 곡물 수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보다 6% 정도 감소한 542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곡물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북한 장마당의 쌀 가격이 1kg에 북한 돈 5,000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권 박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북한 당국의 곡물 재고가 일부 부족한 공급을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 들어 활성화된 시장 기능 덕분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김정은 정권 이후에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북한 당국이 잘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에 그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한국 내 인터넷 매체인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곡물 가격 안정은 국가 차원의 식량 생산이 잘 돼서가 아니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농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 매체인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도 밀수 등 통계 잡히지 않는 곡물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해서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군부대에서 흘러나간다든가 배급자들이라고 하는 중앙 공무원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그런 쌀들이 거기에 유입돼 있고 그게 활성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별로 대북되지 않은 연관이 별로 안 되죠. 당분간은.
한편 북한은 올 들어 3월까지 중국에서 비료를 대거 수입했지만 4월 한 달간은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NJ에 따르면 북한은 4월 한 달간 1,572톤의 비료를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엔 무려 148,654톤을 수입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한이 1월부터 3월까지 수입한 비료의 양은 지난 한해 수입한 양의 두 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권태진 박사입니다.
북한이 1, 2, 3월 동안에 금년에 필요한 비료를 이미 다 확보했다. 이제는 비료를 대량으로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 박사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식량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부진할 경우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비료를 일찌감치 수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동유럽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데 임금 대부분은 북한 당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아시아 센터가 30일 유럽연합 내 북한 강제 노동 폴란드 사례란 제목의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앞서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지난 2014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로 사망한 북한 용접공 정경수 씨 사례를 북한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폴란드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감독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전시에게 방화복 같은 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다수의 불법적인 관행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또한 전시는 하루 평균 12시간씩 주 6일 근무했지만 임금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전시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 명세서도 받지 못했으며 여권도 북한인 관리자들에게 압수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시뿐 아니라 폴란드에서 일한 동료들도 강제 노동의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가장 많이 내주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노동자들에게 취업 허가서 총 2,783건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 고용과 관련 있는 32개 업체 중에서 28개사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폴란드 노동당국이 2010년부터 조사한 결과 77건의 불법 고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취업 허가와 다른 직장과 직종에 파견하는 것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휴가 미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이 중개회사를 통해 지불된다며 북한 노동자는 자신의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고 개인 은행 계좌도 소유할 수 없으며 아주 적은 현금을 받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이번에 파악된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형태의 특징 중 하나로 북한 당국과 현지 기업들이 맺는 복잡한 관계를 꼽았습니다. 북한이 능라도 무역총회사 등을 통해 폴란드 기업과 계약을 맺지만 이들 기업들은 중개자 역할을 맡아 또 다른 현지 기업들에게 노동자를 파견하는 다단계 구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파견되는 직장에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 계약으로 고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근로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민법상의 고용계약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관행이 노동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협약 같은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는 폴란드 기업 중 일부가 유럽연합 지역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기금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987년에 이날을 지정을 했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날을 맞아서 다양한 금연 행사와 함께 또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조선은 2005년 4월 27일 세계보건기구 담배통제기틀협약에 가입했으며 해마다 금연의 날에 즈음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해로운 건가요?
네, 담배의 기본 성분과 첨가된 물질을 보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담배에는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니코틴과 타르분안이라 발암물질인 나프티라민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무려 4천여 종의 유해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네. 한국 울산금연운동본부협의회 신송우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타르는 색깔이 시커멓고 끈적끈적해요. 그게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입에 피면 입, 암, 구강암, 기관지 암, 그다음에 후두암, 그다음에 폐암 다 그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600만 명에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앞서서 말씀하신 4천여 종의 유해 성분을 몸으로 빨아들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도 해롭습니다만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서 이 연기를 함께 들여 마시는 것, 그러니까 간접 흡연도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100만 명이 간접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울산금연운동본부협의회 신송호 박사는 간접 흡연의 피해가 직접 흡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간접 흡연은 그 연기는 직접 흡연의 그거 피스를 통한 연기보다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고 두 번째로 굉장히 미세한 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파에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죠. 그게 그래서 감지에서 허파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혈관도 더 빨리 수축시키고 더 나쁜 물질도 피 속에 더 많이 들어가고.
예,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라는 건 잘 알려졌는데 이게 수치로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요, 2012년 12월 기준으로 북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52.3%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명당 한 명 정도 담배를 피운다는 건데요. 하지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초 국가적인 금연운동의 효과로 최근 흡연율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며 2013년 남성 흡연율이 4년 전에 비해 8% 이상 감소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4년 전 북한의 흡연율이 얼마였는지 또 8% 이상 감소해서 현재 북한의 흡연율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에서 여성 흡연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북한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0%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북한에는 여성 흡연자가 없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예.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한국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4.7%,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여성들도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는 담배를 피운다는 건데 선진국을 기준으로 보면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식당이나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거리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예.
또 한국보건복지부는 한국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텔레비전 금연 공익 광고를 제작해 전국에 방영하고 있는데요.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2002년 사망한 한국의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출연했던 금연 공익 광고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담배 맞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말입니다.
담배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후회할 땐 이미 늦습니다.
후회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끊어야 됩니다.
코미디 황제 이주희, 무대에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 다양한 금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네, 한국과 같이 이런 광범위한 금연 운동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 2005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담배 통제법을 채택했습니다. 담배 통제법은 담배 해독성에 대한 선전, 또 흡연 금지 장소 등을 밝힌 법인데요. 병원이나 진료소, 열차, 버스 같은 대중교통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 2009년과 2012년 수정 보충됐습니다. 하지만 금연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북한 대외보험총국 간부 출신으로 지난 2003년 탈북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 금연 구역이랄지 뭐 네. 법적으로 통제가 거의나 안 되고요. 심지어 뭐 비행기 타서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식당에서 피워요. 식당에서 뭐 술
네.
마시고 맥주 마시면서 피우니까
네.
이렇게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도 세분화되지 않았죠.
네, 앞서 한국 정부가 금연 공익 광고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한국에서 이걸 본 기억이 납니다.
네.
북한에서도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네, 한국과 같은 그런 전국적인 공익 광고는 없는데요. 다만 이 북한 매체가 최근 잇따라 금연을 독려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
노동신문은 지난 5월 2일 세계적으로 담배의 해독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흡연은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TV도 지난 4월 29일 금연연구보급소 일꾼과 종업원이 담배 해독성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선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보도하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전히 자주 노출돼서 북한의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12월 김 제1위원장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붙은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네.
올해 3월에는 김 제1위원장이 KN-58 미사일 앞에서 오른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매체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니까 당국에서 하는 금연운동이 좀 무색해지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각국 정부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네, 흡연율을 파악하고 금연을 도와주며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담배 광고와 홍보를 금지하며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라는 등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서서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제 캠페인까지 벌이는 게 그만큼 담배 끊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를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담배를 줄여가는 게 아니라 당장 끊어야 한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알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주위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또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양치질을 자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담배가 우리 몸에 얼마나 또 해로운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금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강철환 씨가 이끌고 있는 북한 전략센터가 지난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음악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저마다 북한과의 특별한 사연과 인연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사람인데요. 자유가 중요해요.
북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중요합니다.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와 탈북자들의 자서전을 읽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하는 20대 미국인 여성 케일라 해리스 씨가 한 말입니다. 행사장을 찾은 이 여성은 음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처음 갖게 됐고 북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케일라 씨는 지금도 끔찍한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남북 통일을 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 hopefully that they'll be reunited during my lifetime. But actually I read the book. I think it's called Escape from Camp 14. I can't remember his name right now, but I saw like he has like the scars like on
his. 북한의 변화를 소망하는 이 노래는 미국인 고등학생 음악 그룹이 만든 노래로 이날 노래를 부른 제이드 루이스 양이 2년 전 탈북자들과 만난 뒤 이 곡을 썼습니다. 노래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삶을 선택할 수 없다는 노랫말이 담겼습니다. 지난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NKSC 오픈마이크 기금 마련 행사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전략센터 미주지부와 존스홉킨스 대학 산하 비영리단체인 세종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북한전략센터는 유독 15소 관리소 혁명화 구역 수감자 출신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탈북자 강철환 씨가 지난 2007년 세운 단체로 지난해 미주지부를 열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6개 단체가 협력해 마련한 이 행사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음악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북한 인권 상황을 알고 북한 사람 누구나 정보를 받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입니다.
어느 한 국가의 인권 문제라는 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주민들의 어떤 연계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제 정부가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은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아주 취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취약한 북한의 내부의 현실을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미국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열어보기 위해서 이제
북한전략센터 미주지부 크리스틴한 사무총장은 누구나 쉽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음악회 형식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academic conferences and a lot of policy discussions in the DC area, but we wanted to take an approach where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의 학술회의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음악회처럼 쉽고 편안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 사무총장은 이날 출연한 음악인은 대부분 비전문 음악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people that want to understand music and want to express themselves.
한 사무총장은 누구나 누리는 이런 자유가 북한 주민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음악인들이 무대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무대에는 10여 명이 넘는 음악인들이 무대에 섰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20대 여성 알리스 박 씨는 부모님이 한국전을 겪으며 남북 분단을 지켜봤으며 납북된 친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he was telling us the story of how her little brother, her 동생, was captured by Bukhan, the North. And to this day,
알리스 박 씨는 생사조차 모르고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며 북한이 변해야 이들이 만날 수 있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행사 참여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대 미국 남성 데이비 타일러 씨는 한국의 가요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타일러 씨는 북한 인권 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가수 제리도 이날 무대에 올라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궜습니다. 이 밖에도 출연자들은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산다고 하지만
북한은 정보 없는 암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한 북한 전략센터 미주지부 사무총장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동영상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전략센터는 외국 영화, 음악, 전자책 등이 담긴 USB 약 3천 개를 매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번 행사를 공동기획한 워싱턴 인근 지역 독립영화단체인 아시안 패시픽 아메리칸 필름 페스티벌의 크리스찬 오 감독은 이번 행사가 계기가 돼 북한 인권 상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 단체가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탈북자 언론인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230여 명의 한국 내 탈북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에서 언론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여름 이 프로그램을 한층 넓혀 한국 내 탈북 학생들과 미국 내 전문가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멘토링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디어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젊은 지도자 양성이라고 북한 전략센터 미주지부 측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오전 오후 모두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이 16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요. 남포 아침 기온 16도, 역시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역시 대체로 맑습니다. 중강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9도고요. 희천 아침 11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오후에는 맑게 개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30도, 사리오는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신도, 장진, 해산, 풍산 지역에는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풍산 아침 기온은 여전히 낮습니다. 4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되고요. 평강 아침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청진, 웅기, 성진 지역은 오후 들어서 더 흐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청진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5도, 삼지연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전 해상이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갤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의 경우 오전에 2m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해상은 1m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6월 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미국 전략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30일 원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며 전략사령부는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미 북미 우주방어사령부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사령부, 북미 우주방어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 관련 사령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안보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고 28일에도 두 발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라크 팔루자를 순위파 무장단체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공세를 가하는 가운데 민간인 사상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팔루자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며 민간인들이 전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는 ISIL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1일 팔루자에서 625가구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현재 성인 남성과 12살 이상 소년 500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에서 7일이 걸리는 이 조사는 ISIL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 여행 경보를 31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며 유럽에서 주요 행사나 관광지, 식당, 상업지역, 교통수단을 목표로 한 테러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여름 기간에 유럽의 관광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장소를 겨냥한 테러 공격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0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7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자전거 경주 대회 투르드 프랑스, 7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7월 정당 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2,310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수십 명만 더 추가하면 과반을 채워 후보로 지명됩니다. 반면 샌더스 의원은 지금까지 1,54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민주당 경선을 벌이는 주는 캘리포니아 외에도 뉴저지, 몬타나,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주가 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뉴저지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번 주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캘리포니아로 향해 5일간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0일 밤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인 SPA통신은 이날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어떠한 인명피해도 주지 않은 채 공중에서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격추된 것은 5월에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은 성명에서 이 같은 공격은 지난 4월 유엔 중재로 쿠웨이트에서 합의된 정전협정을 재검토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수도 사나를 장악한 뒤 하디 대통령 정부와 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사가 중국의 다랭 완다그룹 측의 캐릭터 상품 복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디즈니사는 성명에서 완다 측이 최근 공개한 캐릭터가 자사의 백설공주와 캡틴 아메리카와 흡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